매주 토요일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분 한번 고개를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줘 보세요. 스트레스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다면 이 사람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이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야크 다슨이라는 사람이 이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야크 다슨의 법칙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몸이 최고의 적합한 긴장 상태를 유지할 때 일의 능률이 최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평소에 알맞게 공부하다가 시험 일주일 전이나 한 10일 전쯤 되면 피치를 올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밤새면서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 평소보다 몇 배의 공부 능률이 아주 높은 것,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또 스포츠 선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무대에서, 운동장에서 그 긴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연주를 할 때, 공연을 할 때, 또 운동 경기 시합을 할 때 그 능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심하게 받으면 정말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약 수십 년 전에, 한 1950년대에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삶의 스트레스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동물에게 그 독을 이렇게 주사기로 주입합니다. 좀 잔인하죠? 그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동물이 부신 호르몬 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파구가 수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니까 여러분, 장애 위에 막 궤양이 생기는 것, 이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여러분 잘 아는 뭐 동맥경화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스트레스 때문에 바로 더 심해지는 것을, 그 이론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았거든 빨리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털어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복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기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도 작은 것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 정말 맛있구나. 찌개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맛있다니 음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에는 이 찌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취미생활을 많이 즐기세요. 뭐 음악도 좋고요, 뭐 운동도 좋고요, 뭐 바둑도 좋고요, 다 좋아요. 저희 교회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여러분, 이 동호회로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분들도, 새가족들도 동호회를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그 동호회 안에서 만나는 것도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하면 이런 것도 천국에 가면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분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음미하고 맛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휴가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가가 없으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휴가가 굉장히 없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휴가가 참 있습니다. 아마 휴가가 없으면 제가 저희 교회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휴가를, 시간들을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현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요. 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삶의 그 방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가운데서도 휴가를 마련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는 제가 강원도 평창 쪽으로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서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펜션이 왜 이렇게 비싸요? 하룻밤만 잤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갔던 그 큰애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냇가에서 놀고 심지어 저 대관령 저 목장 저 끝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는 이제 여름이지만 그래도 걸어서 내려오자. 이제 제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러지 아이들이 아 모두 좋다고. 뭐 단 한 사람만 반대했습니다. 제 집사람만 반대했어요.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걸어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우 땀이 너무 많이 나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막 신나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 하나는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다 운동권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근데 여행은 여러분 심플하게 잡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잡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스케줄을 복잡하게 잡아놓고 계획을 너무 철저히 잡아놓고 그러면 욕심부리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올 여름부터 한번 준행해 보세요. 사실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때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금년 2월에 대학 졸업식을 거행한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학장으로서 졸업식장에서 직장생활에 관한 조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삭막하고 암울하기 그지없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 대학의 정경대 학과 수석 졸업자 중에서 두 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 그래요. 자연대에서는 여섯 명의 수석 졸업자 중에서 취업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잠이 잘 오질 않아요. 불면증. 예. 여러분 원래 제가요 등만 대면 자는 그 등대자입니다. 등만 대면 자요.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이 요즘엔 잘 오지 않아요. 걱정이에요. 예. 자 이런 날이면은 우리 성도들은 다 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왜요?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잠이 안 와요. 또 책을 읽기도 합니다. 또 TV를 보기도 해요. 딱 TV를 웬일입니까? TV만 틀면 꼭 이렇게 19라는 게 나와요. 채널 19번을 보라고.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채널을 또 돌립니다. 그러면 또 무속 신앙하는 사람들 나와서 퇴마사들 나오지요.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죠.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아 정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또 TV를 또 끕니다. 그럼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보지 않으시니까 제가 열심히 춤을 춥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춤을 잘 췄거든요. 열심히 춤을 춥니다. 막 뛰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무엇이 잠이 잘 오는지 아세요? 뭐가 제일 잘 올까요? 뭘까요? 아, 경험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수면제가 있는데 뭐죠? 아, 잘들 하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보면 안 돼요. 사복음서 보면 잠이 안 와요. 너무 재밌어서. 계시록을 읽어도 잠이 안 와요. 심판의 긴장감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레위기를 보세요. 각종 제사의 규례를 집중해서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잠이 스르르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간에 이 불면증 참 큰 스트레스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만나 먹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간혹 우리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도를 전하고 있는 이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이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때로는 또 저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도 헛되고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공부도 많이 하지 마라. 피곤하다. 살아서 하는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금요일날 만나했던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음식물을 먹을 때 즐겁게 먹어라. 포도주를 즐겁게 마셔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다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 천국에 가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이다. 열심히 살아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도대체 전도서를 읽는 우리들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됩니까? 이 전도자가 돈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몇 사람이 통일성 없이 번갈아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전도서의 별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유하게 붙여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자이크 조각을 담고 있는 상자. 모자이크 조각을 담은 상자.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는요, 이 모자이크는 그 상자에 담겨있는 그 조각들, 그 서로 다른 그 조각들, 섞여있는 그 조각들, 그걸 가지고는 작품이 완성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품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상자에서 꺼내서 제 위치에다가 잘 맞추었을 때, 그럴 때 그 작품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도자의 이야기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전도서가 모자이크 조각을 담고 있는 상자와도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정말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보다가 때로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이거구나, 저것은 저렇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자이크 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 판이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조각 하나하나를 거기서 잘 붙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모자이크 판의 한 조각입니다. 제 위치를 잘 찾아서 붙이면 이제 그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예. 아멘. 예. 여러분,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보편적인 전도자라면, 보편적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빨리 달리는 사람이 결승점에 일찍 도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달리기 연습을 해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거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또 전도자가 말합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라도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 승리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돼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용사가 승리하는 것이다. 영화 300을 보지 못했느냐? 스파르타의 300명. 그렇지만 잘 준비되고 훈련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에서 싸움해서 이길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거나 재물이 생기지 않는다. 많이 배워서 똑똑한 자가 사랑을 받는 것, 총애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혜가 있어야 그 아이디어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제가 보니까 서경석이라는 개그맨이 그 아이디어 하우머치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니까 정말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이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벌게 된다. 수억 원을, 수십억 원을 벌게 된다. 그리고 지식을 쌓아놓아야, 이 분야, 저 분야의 지식을 쌓아놓아야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참고로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에는요, 하나님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범죄할까 봐 두렵습니다. 부해서 교만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아,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물질을 마구마구 부어주십시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그 정말 아이디어를 지켜주세요. 아이디어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승부를 가르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뭔가 지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모순되지 않아요. 이런 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적지 않게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그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것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제 아들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복음으로 다가올 거예요. 야, 탁월한 자, 성실한 자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구나. 아, 할렐루야.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면서 땀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젖먹을 힘까지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아니, 수고할 필요가 없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12절 말씀 보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려드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실패가, 이런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싶은 마음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곳에서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참 유익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아주 큰 교회 목회자들도 만나뵙고 또 아주 작은 개척교회 그런 곳에서 섬기는 목사님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또 목회적인 어떤 것들을 힌트들을 많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정보들을. 1년이면 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큰 어떠한 교회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곳곳에서, 또는 곳곳에 있는 그 작은 교회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그 작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 그 생명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계신 것을 보면서, 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 기쁨의 교회도 그런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낯빛이 어두운 거예요. 거의 뭐 사색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좀 친해져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이 목양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위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연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억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꽤 많이 모았죠? 예. 시골교회니까. 저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또 당신이 또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장로님에게, 한 분 장로님에게 이것을 위임하고 잘 맡기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 장로님이 그 건축연금의 적지 않은 금액을,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굿바이 인사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장로님들과의 불신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님을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네, 떠나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이 때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력,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배신감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심지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몸에, 여러분, 마비 증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바로 이러한 것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둘째 부인인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을 특히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요셉이 막 질투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고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모든 형제들이, 형들이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꾸고서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위 말해서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형제들이 요셉의 단순히 꿈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가장 좋은 음식은 요셉을 먹이네요. 가장 좋은 옷은 요셉에게 입히네요. 심지어 요셉에게 가장 좋은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용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잘못했으니 심하게 꾸중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실수하면 다 용납해줍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었는데 마치 그 라헬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관용해주고 받아주고 좋은 건 다 줘요.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정말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똑같이 혼내고 똑같이 잘못했을 때 똑같이 대해주고 또 똑같은 사랑을 크기를 가지고 대해줬다면, 여러분, 형제들은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이런 꿈을 꾸고 와서 얘기했을 때도 조금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 아, 그래,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사용하실 모양이다. 누가 알겠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지. 한 집안에 그래도 하나 탁월한 놈, 위대한 놈, 잘 사는 놈, 멋진 놈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덕을 볼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편애에 있었어요. 여러분,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 덕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도대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그 팔려간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성실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인정받습니다. 집의 총매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꿈이 조금씩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뭘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했을 때 요셉의 행동은 참 멋집니다. 그가 옷이 벗겨졌지만 그대로 그는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차고 나갑니다. 신학자들은요, 그 당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아마 다 벗겨졌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을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도 이 수치를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앞에서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또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꿈을 꿨는데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간신히 구출되어서 이집트로 팔려왔는데,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또 모함받아서 깊은 감옥에 빠지네요. 점점 추락하네요. 더 깊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마 이 상황에 요셉을 생각해보면 현실로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서 소리 죽이고서 그는 깊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심으로 또 일들을 해나갑니다. 요셉은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왕 다음에 실력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뭘까요? 갈수록 태산, 갈수록 깊은 그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이런 명품 그릇에 자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 그릇 안에 내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아요. 느끼지 못해요. 그런가 보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구나. 네. 여러분,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품과도 같아요. 그릇에 담겨있는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이요? 소모되는 상품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소모되고 마는 겁니다, 삶이. 이것을 향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이것을 보고서 고백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소모되는 상품과 같은 삶은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최고로 값비싼 하나님의 그릇에 자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돼요. 지금의 형편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계속 실패가 연속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작품이 돼서 작품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를 실패하는 것이 실패하는 시기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시기와 기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타이밍, 때가 안 받쳐주는 것 같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바로 이 그릇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작품 만드시는 그 주님, 그러시려고 지금 그릇 안에서 우리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작품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